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온 국민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제 동기가 사역하고 있는 안산에 있는 교회에서도 학생 4명이 지금 배속에 갇혀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그 이름을 적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더 생생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뉴스를 보셨으면 세월 후에 선수 부분만 물 위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잠겨있는 그 그림을 계속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이미 배가 다 기울어서 감에도 불구하고 배 안이 더 안전하니까 배 속에 있으라고 했던, 움직이지 말라고 했던 선장의 그 말,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꼭 그 말이 무슨 말씀처럼 들리냐면은 이 땅이 더 안전하니까 먹고 마시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 저는 들렸습니다. 만약에 선장이 빨리 탈출하라고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알려만 주었더라면은 그러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더 아픈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희망의 상징 같았던 선수마저도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침몰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만 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호라고 하는 이 지구가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있죠.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봉우리 같았던 선수가 마침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완전히 침수가 된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 땅도 완전히 침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고 시간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그냥 흘려보냈던 그 시간들이 팽목항에 있는 부모들에게는 천금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죠. 우리들에게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지금 이 나라, 아님 이 땅의 영적인 상황이 딱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선수만 남아있는, 그것이 이제 다 기울어져 있는, 그리고 침몰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서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 개개인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거기에 깔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냐 하면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구가 50만 명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죠. 그래서 이걸 비례해서 계산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받는 충격은 어떤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약 지금 이 시대에 1,8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사건을 두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기를 이것은 종말론적인 대재앙의 전조사건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다 망하게 될 것, 그 사건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쩌면 전 국민이 지금 이 뉴스를 보고 있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타깝다, 아깝다, 이 사건으로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민족의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이미 쌓여져서 침몰하기 직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셨던 뉴질랜드에서 오신 목사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뉴질랜드에 있는 현지인들의 교회는 신앙의 기초가 다 사라졌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일부분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넌지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어서 특별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이렇게 고난주간에 특별새벽 기도회를 합니까? 그 목사님이 갑자기 허허 하고 웃으셨습니다. 뉴질랜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는 주일이 부활절, 부활주일인데 부활절은 우리는 그 뉴질랜드에서는 축제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순간 저는 부러웠습니다. 축제일로 지킨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뻐하면서 축제처럼 하지는 못하니까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축제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어디 놀러 갑니다. 술집 빌려서 축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고는 이렇게 하지요. 어디 어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릴 분들은 그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현지인 교회들의 그 모습은요, 신앙의 기초를 완전히 다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교회였는데, 내가 피 흘려 세운 내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터가 무너져버리면 주의 성수가 무너져버리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침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인 주일 성수, 십일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를 성수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 현지인들, 목사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당신은 왜 그렇게 율법주의자냐고, 당신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에 되돌아온다고 그럽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 여러분 도시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크라이스트 처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뉴질랜드를 세울 때에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도시의 이름을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이 도시는 교회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80% 이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선조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땅에 2011년도에 지진이 와서 그 도시의 맨 중심 부분을 강타해서 2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딱 1년 전에 2010년도에 강도 7.1의 강진이 그 도시를 쳤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하나 무너지지 아니하였고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장이 발표하기를 우리가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이와 같이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자축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딱 1년 후에 2011년도에 그보다 약 한 6.1의 지진이 그 시를 쳤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졌고 240여 명이 죽었습니다. 1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뉴질랜드가 주일 성수의 개념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그 목사님의 진단이 그렇습니다. 주 5일 근무를 국가가 채택을 하면서부터라고 그럽니다. 이제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놀러갈 궁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과 주일 연이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만 더 덧붙여지면은 외국에도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연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기독교인들도 서서히 물들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주일 성수 대신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놀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타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6일간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일간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쉬어라. 7일째 쉬는 것도 퍼질러서 잠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던 일을 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살라고 7일째 쉬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어지면요. 기초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위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요일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열심히 일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못다 읽었던 성경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서적도,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신앙서적, 좋은 서적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람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토요 무료 급식과 같은 나와서 노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나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그들에게 밥도 퍼주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씀할 수 있는 토요일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이제 토요일날 제자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런 면에서 오는 주 토요일날 여러분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연수 집사님이 쓴 책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 집사님의 간증수기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이 이 책을 읽으시고 문자를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면서 이 책을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아파서 절반 정도밖에 읽지 못했는데 이곳으로 푹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김장수 장로님, 김덕남 권사님의 자부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대충 별것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책을 펼쳤지만은 계속해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런 좋은 책은요, 여러분 읽으시면 신앙생활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상현 지사님에게 부탁을 하시면은 책을 아마 가져다 주실 겁니다. 토요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날입니다. 비단 뉴질랜드만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교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사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선교하고 있는 교회도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구원을 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지난 6주간 우리가 중재직 세미나를 오예배 때 했었는데요. 그때 오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강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목사님들 다 신앙의 기초는 이러한 것이다라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요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목사님께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 가장 잘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의 기초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기초를 잃어버리면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몰해 가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림을 계속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절대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주님께서는요, 빨리 분별해서 그곳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는요, 상황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스르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안전함도 없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을 키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곳에 가면은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안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했으니까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 내가 함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월호 속에서 죽어갔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은 그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여기에 있다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영혼을 받아 가셨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오로지 부활하신 주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고 하더라도 평안이 있는 곳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품 안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죠. 왜냐하면 이제 나는 살아도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죽어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세의 부활과 천국을 우리가 이와 같이 믿는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좀 더 초연한 자세로 당당하고 담대한 자세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은 침몰해 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두려움이 있는 이 땅 위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미국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빌은 음악을 좋아했고 글로리아 선생님은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해서 빌은 작곡을 하고 글로리아는 작사를 하는 그런 환상의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남편 빌이 단핵구증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고통을 받다가 무릿감에 시달리던 그 빌은 결국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폐인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 임신한 몸을 가지고 병든 남편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억울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문이 돌면서 그들은 육신도 힘들었지만은 그 마음까지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저물어 가던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던 그 시간에 거실에 앉아서 이 글로리아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있던 글로리아에게 갑자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덮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에게 생수 가운데, 생명수 가운데 푹 잠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 글로리아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몰려올 때에 그는 펜을 들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감동을 막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록을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그걸 한번 써보세요. 불멸의 복음송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한번 이 가사를 가지고 한번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꼭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계신 주,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니까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쓰고 곡을 지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두려움이, 그 죽음 앞에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삶에서 당당해지고 담대해지는 것,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그 첫 번째 말씀, 그 속에 주님께서는 심오한 다른 뜻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에 선장이 없다 라는 기사를 어제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자신만 살려고 탈출을 한 그 선장, 그 선장을 어찌 우리가 참된 선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침몰해가는 세상을 주님께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해내는 참 선장의 그 역할을 감당해 다오, 그 부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지난주부터 우리는 셀전도 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단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새벽마다 이분들의 이 이름을 불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도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로 이 이름 적자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시간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영영 후회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을 두 손을 벌리시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대로 가면 그 끝에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 좀 꺼주세요.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thre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four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for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three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1,000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밤에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참 선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